할렐루야. 우리 특새 12일째 되는 날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실시간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본당의 빈자리들을 쭉 보는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곳은 비었지만은 각자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눈에 확 그려져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힘든 시국을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을 11절까지밖에 커버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계속 어저께 본문의 일부분을 후반부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어저께 본문에서 12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나오는 신임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였던 사람으로서 교양과 지혜가 높고 아주 온유한 정치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아가야 지역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것인데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활동을 펼친 지 약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지난 때로 보입니다. 어저께도 언급했듯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을 사역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헬라인들을 전도했지만 또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바울의 빈틈을 찾아서 이 바울을 몰아낼까 하는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마침 신임 총독이 부임해 왔다는 소식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신임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이 점령지 사람들의 이 환심을 사고 여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때 와 몰려가서 민원을 넣으면은 어지간한 문제는 이 신임 총독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해버렸어요. 힘으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총독이 있는 법정으로 몰려갔습니다.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고는. 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법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법상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그런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 행위였습니다.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인데 반해서 아직 역사가 짧은 기독교는 이 공인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있다는 이 말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불법 종교인 기독교를 믿으라고 권고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법을 어기게 하고 있다고 비단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그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고 로마는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의 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는다면 유대인들이 먼저 나서서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믿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면서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영향력이 있으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 로마법에 의지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려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 피고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입을 떼기도 전에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갑자기 바울이 어떤 자기 변호를 하기도 전에 신임 총독이 입을 열어서 사태를 정리를 해버렸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즉 로마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나 사회 도덕 질서를 저해하는 사악한 행위라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면 공권력이 관여할 일이다. 그러나 총독으로서 그 다음 선은 넘어가지 않겠다는 걸.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즉 쉽게 말해서 이건 너희 유대인들 자체 내 종교 문제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개입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리오 총독이 너무나 순식간에 너무나 간단하게 사건을 기각해버림으로써 로마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 바울을 핍박하고 내쫓으려 했던 유대인들의 계획이 순식간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쉽게 빨리 신념을 가지고 자기 생각 말하지 않거든요. 대개 사태의 추이를 아주 오랫동안 관망하면서 민심을 보면서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를 생각하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진 않아요. 나중에 책임 소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막 새로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민심에 극도로 예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치 바울의 고용한 변호사처럼 그냥 딱 이 사태를 정리를 해버렸어. 고린도에 온 신임 총독 갈리오는 참 대단한 배짱을 지닌 사람입니다. 신임 총독으로서 부임해온 첫날부터 지역 주민들의 이 압박을 이 집단 민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소동이 일어나면 상부에 보고도 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 지혜도 있고 배짱도 있었어요. 자기 소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순식간에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 밖으로 쫓아내어버렸는데 갈리오의 이날 이 판결은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법 아래에서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도 공식 종교로 인정한다고 하는 어떤 암시적인 신호탄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던 당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재판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고린도같이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의 총독이 판결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게 선례가 돼요. 그대로 하는 게 관행이 됩니다. 만약 갈리오가 이때 바울에게 그러므로 유죄를 선고하였더라면 다른 지역의 행정관들도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고소하기만 하면 바울을 정죄했을 것이고 그러면 바울의 나머지 선교 여행은 굉장히 피곤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도시 고린도의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의 고소를 물리치고 종교와 정부가 서로 분리해야 된다는 선을 쫙 그어버림으로써 앞으로 남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죠. 이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군중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지혜와 소신이 있는 고위공직자 갈리오. 그런 사람이 하필 그때 딱 고린도에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세상 정부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계속 읽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안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 법정 밖으로 쫓겨난 유대인들은 홧김에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집단 구타합니다.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누구냐 하면 8절에 나오는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더불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크리스천이 되고 앞으로 고린도교회의 그 핵심 리더가 되는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총독의 의회 결정으로 바울을 추방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사람들이 괜히 그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한 거죠.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참 폭력적이에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이토록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남을 불법적으로 고소하고 대낮에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보니까 이들이 어둠의 권세에게 지금 사로잡힌 거죠.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자기의 사역기간이 서서히 다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견뎌내야 될 시련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떠나라고 오는 사인으로 오는 시련도 있는데 지금의 경우가 바로 후자에 속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오늘의 본문 첫 절이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얼마나 여러 날을 더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몇 개월은 고린도에 더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 몇 개월은 바울이 자기가 곧 떠나야 될 것을 직감하고 고린도 교회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당시 바울의 제자 훈련은 짧지만 강도가 무지무지 셌습니다. 보통 2-3주만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던 이런 터프한 스케줄 때문에 2-3주 안에 방금 세례받은 초신자들을 교회 그래도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놓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먹고 자는 시간, 직장 가는 시간 외에는 딱 맨투맨으로 붙어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이런 열성과 비장함이 있었어요. 서로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밀도 있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전도하고 또 병든 자를 안수하고 그러다가 또 핍박받고 감옥에 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숫자도 많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자 삼지도 않고 아무 영향력 없는 우리 성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조금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병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군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세워놓으신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아껴 써야만 돼요. 밀도 있게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2차 전도 여행의 코스를 마무리하면서 처음 자신을 파송해준 친정교회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이 귀한 길에 전에 언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했죠. 이 부부는 평생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사역하는 도시마다 그 도시에서 자기들도 직장을 잡고 가게를 열고 집을 열어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기초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바울과 이 평신도 사역자의 팀워크가 정말 기가 막혔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교회에서의 만남도 그런 축복된 팀워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리아로 왔는데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반도를 떠나 아시아로 돌아갈 작정인데 이곳에서 배를 타기 전에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처음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한 종들이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하고 특별히 어떤 사역에 시작할 때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나시린이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 헌신자였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삼손 같은 헌신자도 있었지만 특별한 일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만 헌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은 헌신의 표시로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만큼 비장하게 그 사역에 임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시린의 서원으로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비장한 각오로 임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는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마게도냐 지역 마지막 선교지인데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 마게도냐 어느 지역이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음란과 쾌락의 문화가 가득 찼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이 그리스 반도의 마지막 도시 고린도가 제일 죄가 많은 곳이.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는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서 어저께 우리가 다루었듯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천하의 바울도 고린도에서는 한번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겉에 보이는 이 도시의 악함을 보고 기죽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어떤 적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마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나시린의 소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장한 나시린의 소원을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심했을 거예요. 그래, 고린도가 터프하긴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물러나진 않겠어. 이때까지 마게도니아의 모든 도시들마다 다 힘들었는데 가장 음란하고 가장 물질적이라는 이 고린도에서 나는 결코 물러나지 않겠어. 이 도시에 그만큼 하나님의 열매가 많으니까 마귀가 이렇게 센 거야. 열매가 많으니까 저항이 극심한 거지. 그래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곳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야 말겠다. 아마 그런 결심으로 바울은 나시린에 소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1년 반을 사역한 끝에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죠. 여러분, 선교는 장난이 아니고 목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의 목숨을 건 헌신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겠다는 후배들에게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부흥의 꿈을 꾸기 전에 목숨을 걸 각오를 해라. 어떤 교회도 바울 선배님 같은 그런 비장한 목회자의 기도와 뼈를 깎는 헌신이 없이 세워지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 영적인 전사의 각오를 보여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역을 시작했으면 쉽게 그만두지 마십시오. 조금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비난을 한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모세도 바울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수많은 환난과 비방을 시험을 다 이겨내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상황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조금 더 비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내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땅을 떠나면서 바울은 이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잘려서 떨어지는 자기 머리카락들을 보면서 바울은 1년 반 동안에 고린도에서 흘린 목회의 피와 땀과 그리고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감사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에 올랐을 것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 당시 베로는 고린도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소아시아의 중간 기착지인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 관할 지역이 아주 중요한 수도입니다.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로 가려다가 성령의 개입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곳인데 바울이 며칠 이 배가 이 에베소에서 쉬는 이 며칠을 놓치지 않고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쉬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다니. 그래서 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 며칠을 몇 달처럼 사역했어요. 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성과가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바울이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에베소가 영적인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훗날 이루어질 에베소의 대부흥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지금은 에베소를 떠나지만은 왜 이렇게 지금 떠나야 되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빨리 뱃길을 떠났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몰아붙이려 하지 않았어요. 훗날 더 집중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물러서죠. 21절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훗날 바울이 진짜 다시 돌아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는데 그때는 무려 3년을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목회를 하죠. 환난과 핍박도 심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훗날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든든한 교회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정의 막이 내립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마침내 바울의 배가 에베소를 떠나서 팔레스타인에 도착했는데 항구는 가이사랴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꼭 들리는 코스가 이 가이사랴인데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5km 지점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너무나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올라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의 마무리로 자기를 파송한 홈철치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를 축복하고 보내주긴 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그게 될까 하면서 회의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헬라 문명의 근거지인 유럽에서 선교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거기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로써 바울의 3년에 걸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PPT 지도를 보시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후반부 마무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서 이제 갱그리아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상륙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북상해서 돌아오게 되는 코스인데 3년의 기간 동안에 중동과 유럽과 소아시아를 아우르는 여행한 거리가 딱 보셔도 엄청나죠? 학자들은 한 4,500에서 5,000km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을 커버했다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다니기만 해도 버거운 길을 바울이 곳곳에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제자 훈련시키면서 다녔던 거예요. 참 그걸 보면은 인생은 길이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밀도로 승부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어떤 사람은 정말 허송세월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놓아버렸어.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갱그리아에서의 비장한 소원을 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복음의 전령으로 살아가는 바울처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전도하고 양육하며 주님의 복음의 전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